북한이 올해 한국의 권력 교체기를 틈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합구도를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세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성윤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윤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먼저 그 2017년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그 북한이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을 안정시키는데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새 대북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북한이 2017년을 그 남남 갈등을 노린 소위 말하는 그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때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하지만 그 상당히 그 대미 정책의 하위 수준에서
네.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남 정책은 상반기 또는 그 차기 한국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통일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남 깜짝 제안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이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 깜짝 제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2017년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평화 담론 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북한이 그 연초부터 상당히 그 유동적인 대남 정세를 활용해서 이 상당히 공세적인 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그 결과 아무래도 그 공식적인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제의보다는 뭐 국회 회담이나 정당 혹은 뭐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어떤 제안들의 목적은 결국은 남남 갈등을 좀 해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가 그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기도 하고 14선언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런 평화 공세를 통해서 향후에 한국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와의 그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의 올해 대내외의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제재, 국제대북제재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네.
그래도 북한은 이 중국이 유엔의 그 안보리 제재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북중 무역 환경 악화에 대응해서 그 대내적 제재 저항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제재 무용론을 아마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특히 대중 무역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출 자원 같은 것을 국내 생산성 그 향상을 위해서 전용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자원 부족한 자원을 평양 지역에 좀 집중시킴으로써 그 평양 중심의 체제 수호 총성 세력을 아마 좀 결집시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그 전략적 행동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정책 정강의 정책에 상당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공공한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5.24 대북 제재 조치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한국 내의 그런 어떤 여론을 좀 환기시킬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요즘 뭐 이슈화되고 있는 사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결국은 이 사드의 그 허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좀 획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우려들을 좀 증폭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한국 대통령 선거 개입이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던 전례들이 있어서요. 그 효과에 네.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러한 어떤 일각의 주장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쪽인데요. 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7, 8년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안보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보수화 경향을 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 국민들의 상당수도 이 북한의 도발과 정치적 간섭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부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아마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고자 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전술들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현재 그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특정 후보나 이 정당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남북 관계 개선 및 진정된 통일 논의에 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차기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그 포지티브 메시지를 좀 적극 강조할 것 같고요.
네.
이걸 통해서 한국 국민들과 그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도발과 그 안보 이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로부터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